레위기 4장 22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우리가 속죄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속죄제는 누가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누가 속죄제를 드리는지에 따라서 몇 가지 종류의 제사로 나눕니다.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것은 제사장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어제 보았던 내용이죠. 이스라엘 회중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22절부터 26절은 세 번째로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 이와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속죄제 제사들과 큰 모습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 비슷하고요. 몇 가지 세부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건 공통점들은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게 중요한 특징을 이루니까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22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22절에 이제 누가 죄를 범했는지가 나오죠. 만일 족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족장이, 그러니까 족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죄를 범한 경우에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똑같습니다. 계명 중에 뭐 다섯 개를 범했다, 여섯 개를 범했다가 아니라 딱 한 가지라도 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22절 끝에 보시면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이건 여지껏 나왔던 모든 속죄제가 다 똑같죠. 제사장이 범할 때, 이스라엘 회중이 범할 때, 지금 족장이 범할 때 하나님 계명 중에 한 개라도 범하면, 또 그것을 내가 잘 몰라서 부지 중에 범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회개하게 되는가? 23절에 보면 또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족장이 죄를 범하고 나중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뭐 혼자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니면 우연히, 아니면 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아 이게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좋고, 혹시 그게 아니어도 누군가가 옆에서 그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고 알려줘서 이게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본문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만 참 이 인간이란 간사하고 또 교만한 존재여서 어린아이에게는 너 이거 잘못했어 라고 알려주면 애가 알겠어요 하고 곧장 인정을 합니다. 근데 청년쯤 되면 그렇게 죄를 알려주면 기분 나빠하고요. 장로나 권사쯤 되면 암만 알려줘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나이가 좀 더 많거나 신분이 높아야 되는데, 근데 이게 족장쯤 되면 그보다 나이가 많거나 신분이 높은 사람이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알려줬을 때 기쁜 마음으로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깨닫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민되는 부분이 있거나 헷갈리는 게 있으면 연장자 목사님이나 아니면 선배 목사님 혹은 동료 목사님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래도 옆에 있는 목사님들은 편하게 지적을 합니다. 아예 그건 아니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더 마음 편안하게 받는데, 만약 제가 뭔가 허물이 있는데 권사님이 아 목사님 이거 죄 지었어요 그러면 전무위 권사가 이런 마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족장이 아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우리가 본문 읽을 때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아, 알려주면 죄를 깨닫는가 보다. 아니에요. 알려주면 변명하고 핑계대고 책임 전가하고 이러지 회개하게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 족장이 같은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어서 그래서 이게 죄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족장은 어떤 예물을 갖고 오느냐. 그는 흠이 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러니까 갖고 오는 예물은 항상 똑같습니다. 본질은 똑같아요. 예물로 드리건 제물로 드리건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되고요. 이번에는 종류는 순염소를 가지고 옵니다.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수송하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범해도 수송하지. 지금은 순염소니까 뭐 이걸 그렇게 나누긴 애매합니다만 가격이나 아니면 가축의 크기만 놓고 보면 한 단계 내려온 거죠. 그래서 제사장보다는 조금 더 낮은 수준의 예물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물을 어떻게 드리는가? 앞에 나왔던 제사들과 똑같이 이 예물을 드리는, 제물을 처리하는 방법은 두 단계로 나눕니다. 하나는 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 하나는 고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인데, 24절과 25절에 보면 첫 번째로 피를 처리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24절에 그 순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이번에 족장의 죄를 범했으니까 족장이 그 가축을 끌고 와요. 그리고 그 가축에게다가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죽이는 것도 족장이 하는 겁니다. 죄인이 제물을 항상 잡아 죽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회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임당에 마땅하다. 내가 마땅히 나를 죽이는 그런 심판을 받아야 되겠지만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이 가축을 나 대신 죽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찢어 죽이는 것이 그게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족장이 이 제물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제사장이 여기에 나오는 피를 어떻게 처리해 주는가. 25절에 보면 제사장은 피가 나오겠죠.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앞부분이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막 구조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성막에 들어가요. 그러면 마당이 있죠. 마당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까지만 들어오는 겁니다. 족장도 마찬가지로 거기까지만 들어와요. 그래서 피가 나오면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그 번제단, 단의 네 귀퉁이에 뿔이 이렇게 나 있는데 뿔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피를 바르고 나머지 피들은 다 번제단 밑에다 쏟아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피를 처리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기를 처리하는 방식이 이제 나오는데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여기 보면 기름을 아예 그냥 전제를 하고 있죠. 여기 나오는 기름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서 만든 걸까요? 그 족장이 배를 갈라서 내장에도 기름을 다 끄집어낸 겁니다. 그 과정에 대한 명령은 생략을 했어요. 근데 앞부분에 이미 다 나왔으니까 알고 있는 거죠. 죄인이 기름을 다 발라냅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 성막 안에 있는 제단, 이 제단 위에서 다 불을 태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지 이러고 기록이 끝나버립니다.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순염소를 잡았죠. 순염소를 잡으면 안에 배를 가르고 기름을 다 끄집어내서 번제단에서 불태웠어요. 그럼 뭐가 남아있을까요? 고기가 남아있겠죠. 앞부분에 보시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속죄제를 드릴 때는 그 고기를 어떻게 했냐면 진영 바깥으로 끌고 나가, 진영 바깥으로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 재버리는 정결한 곳에 가서 거기서 불태우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회중이 이 속죄제를 드릴 때도 똑같습니다. 그때도 수송아지로 이 속죄제를 드리는데 그때에도 고기는, 기름은 이제 번제단에서 다 불태워드리고 고기는 진영 바깥, 똑같이 진영 바깥 재버리는 정결한 곳에 가지고 나가서 거기에서 불태우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본문을 보시면 족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 기름은 불태워버렸는데 고기에 대한 언급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둘 중에 하나겠죠. 앞에 했던 것과 똑같이 진영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서 불태워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 고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나중에 또 하나님이 상세하게 말씀하시나 찾아봐야 되겠죠. 만약에 찾아봤는데도 다른 언급이 없으면 똑같이 진영 바깥에 가서 불태우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속죄제와 관련해서 고기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안 나오지만 레위기 6장 24절부터 30절까지를 보면 고기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나오거든요. 고기는 제사장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를 드릴 때에 이것도 참 묘한 부분이에요. 제사장이 죄를 범해서 속죄제 드리면 수송아지 끌고 왔죠. 다 불태우는 겁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지어서 속죄제 드릴 때 수송아지를 끌고 옵니다. 다 불태워버립니다. 지금은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는 순염소로 갖고 와요. 이건 고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큰 가축, 비싼 거는 싹 다 불태워서 없애버리고 순염소는 이제 고기를 먹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린 다음에 염소 고기를 먹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참 쓸데없는 이야기긴 하지만 이런 본문을 읽을 때에 목사는 제사장은 아니지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는 언제 염소 고기를 먹어봤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제를 드리면 족장이 속죄제를 드리면 제사장은 그날은 염소 고기를 먹는 날입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 맨 끝에 보시면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함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족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사를 드리게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점들을 몇 가지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다 알 수 있는 점인데 속죄제는 모든 속죄제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도 생각해 보시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다 종류가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똑같이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속죄제라고 해서 몽땅 다 똑같은 모습으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제사를 드리게끔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나 제사를 드릴 때나 혹은 조금 더 폭넓고 크게 보자면 성도들이 갖고 있는 여러 모습들이나 다 획일적으로 다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각기 다르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섬기게끔 하시고 하시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점은 여기 등장하는 족장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시대에는 족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족장이 없고 또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삶 속에서 이대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현실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긴밀하게 생각하거나 족장은 어떤 사람일까 이런 부분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속죄제는 누가 죄를 범했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가 이것에 따라서 제사의 종류가 지금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족장은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족장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직분자를 어떻게 구별하셨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단 구약이 기록하고 있는 모든 직분 중에 제일 가장 어찌 보면 위대한 가장 큰 직분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직분 이름이 무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직분명이 없어요. 모세는 제사장인가요? 아닙니다. 모세는 선지자일까요? 물론 선지자지만 우리가 모세를 선지자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어서 직분 없이 이름만 부릅니다. 모세라고 이름만 불러도 알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에 있는 가장 높은 직분인 대제사장을 모세가 대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제사장보다 모세가 더 높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모세는 어떤 존재냐? 직분이 없어요. 직분이. 모세는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요?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을까요? 모세는 기름 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지 기름을 부어서 세운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대제사장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근데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직분은 모세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구약 성경에 지금 이 레위기도 마찬가지고 그 앞에 나오는 다른 오경에 나오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하고 있죠. 광야 생활하고 있던 그 당시에 이미 존재하던 직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직분. 제사장이 있었죠. 제사장은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기름을 부어서. 그리고 제사장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혈통을 통해서 아론의 자손을 통해 태어나면 제사장이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고 그 아론의 자손으로 혈통을 통해 태어났어도 다시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 직분을 주었습니다. 이미 모세 당시에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있었어요. 동시에 모세 당시에 또 다른 직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나오는 족장입니다. 족장. 이 여기 나오고 있는 족장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족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오경 안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여러 단어로 각기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왜 다르게 번역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문맥에 맞게끔 번역하기 위해서 각각 다르게 번역을 했겠지만 한 단어인데 다르게 번역했기 때문에 이게 같은 단어였어? 모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가령 오경에 보면 두령, 지휘관, 왕자 뭐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족장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경우는 언제냐면 이런 경우죠. 출애굽 한 다음에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우두머리를 세워서 정탐꾼을 보내죠. 그 정탐꾼을 보낼 때 각 지파에서 세웠던 두령을 족장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또 나중에 보면 전쟁하러 나가는데 전쟁하러 나갈 때 맨 앞서 나가는 각 지파별 최고 총지휘관들도 족장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또 뭐 창세기를 보면 뭐 안 좋은 이야기긴 하지만 뭐 세겜의 아들 하몰이 족장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을 대표하는 우두머리를 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건 이스라엘이 열두 지파니까 그 열두 지파의 우두머리를 지칭할 때, 각 지파별로 한 사람을 지칭할 때의 족장이라고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족장은 앞에 나왔던 제사장과 대비가 되는 여러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일단 족장은 기름 부어서 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기름 부어서 세우죠. 족장은 기름 부어서 세우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선택하시죠. 족장은 각 지파에서 사람들이 세웁니다. 사람들이 세우는 거예요. 제사장은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직분을 받고 지도자 역할을 하죠. 족장은 일상생활에서 또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그런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족장이라고 하는 표현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족장은 왕이 아니에요. 왕은 이스라엘 민족의 한 사람만 세우죠. 근데 족장은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을 세웁니다. 어떤 경우에 12명, 어떤 경우에는 뭐 천부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서 수십 명, 수백 명이 족장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족장이라고 하는 이름이 갖고 있는 중요한 그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냐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직분을 받고 있는 사람, 제사장 따로 구분해서 말씀하시고 일상생활에 있어서 직분을 받은 사람, 족장 따로 구분해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에 대해서 따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은 직접 세우신 것이고요. 사람들이 선택해서 그것도 우리가 크게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지만 사람들이 선택해서 세운 그런 직분자에 대해서도 따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족장에 대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책임을 지게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 어제 그저께도 계속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구약 성경을 보면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똑같은데 죄의 크기를 나누지 않습니다. 큰 죄와 작은 죄를 나누지 않아요. 죄는 다 심판을 받는데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심판과 형벌을 받을 때는 다릅니다. 어떤 죄는 사형에 해당하고 어떤 죄는 몽둥이 찜질 어떤 죄는 배상 뭐 여러 가지로 각기 다르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책임을 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죄의 종류에 따라서 책임을 지는 게 달라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누가 죄를 지는지에 따라서도 죄의 크기는 매우 다르게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은 제사장. 제사장이 지었던 죄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지은 죄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수송아지를 예물로 갖고 와야 되니까요. 족장이 지은 죄는 그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큰 죄여서 일반 평민이 죄 지었을 때와는 다른 종류의 속죄 제물을 가지고 나오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식으로만 이야기하면 똑같은 거짓말을 해도 엄마가 거짓말을 한 것과 아이가 거짓말을 한 것은 다릅니다. 족장이 거짓말을 한 것과 평민이 거짓말을 한 것은 다릅니다. 엄마도 거짓말하고 아이도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갖고 나올 때는 어떻게 되는가? 갖고 나오는 제물이 다릅니다.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것과 우리가 일반적인 국민이 거짓말을 한 것은 달라요.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는 속죄제물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직분을 갖고 있거나 책임을 많이 지고 있는 사람은 훨씬 더 큰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구약시대 때 모세오경 안에서 볼 때에 제일 크게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제가 엊그제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 세우셨던 직분자들, 우리 아 이게 직분자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중에 처음에 말씀드렸죠. 제일 큰 직분이 누구라고요?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는 사소한 죄를 지어도 큰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평민이 죄를 지은 것과 모세가 죄를 지은 건 달라요. 저는 완전히 납득되지는 않습니다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때 모세가 뭐 엄청나게 대단히 큰 죄를 저질렀나요? 그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누가 죄를 지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모세는 정말 큰 직분자였기 때문에 그가 범한 죄에 대해서 큰 책임을 져야 했던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속죄제를 내용을 쭉 보다 보면 중간에 사실은 구멍이 뽕뽕뽕 나 있는 그런 비어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가령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규정대로 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를 지어도 규정대로 하면 돼요. 족장이 죄를 지어도 규정대로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왕이 나중에 세워질 건데 선지자도 나중에 세워질 건데 왕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속죄제를 드려야 될까요? 왕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왕은 족장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속죄제를 드려야 될까요? 왕이 죄를 지었어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죄를 지었다고 치자고요. 그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 족장이 드린 속죄제를 드리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 싶을까요? 왕은 족장보다는 좀 더 높은 직분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제사장이 하는 것처럼 해야 될까? 왕은 그런 거룩한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은 아니고 세상적인 직분이 세속적인 직분인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다윗은 마음에 갈등을 하겠죠. 이도 저도 모르겠으면 조금 더 큰 예물을 갖고 와서 제사를 드리면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직분을 갖고 있는데 그 직분이 어떤 경우에는 족장 한 가지만 아니라 왕일 수도 있고 시장일 수도 있고 군수도일 수 있고 장로일 수도 있고 관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각기 다른 종류의 그런 직분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무엇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내가 직분을 받아서 누군가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보통 사람보다 더 큰 죄에 대한 그런 예민한 마음을 가지고 더 큰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왕은, 솔로몬은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엎드려 회개하고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게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뭐 나는 직분이 없으니까 아니 뭐 나는 대종사라도 돼.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분을 하셨지만 그러나 사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똑같은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다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는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혹여 죄를 범하면 마치 내가 제사장이 죄를 범한 것처럼 마치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범한 것처럼 깊이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드로가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바로 제사장이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라고 선포했던 것을 잘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회개할 때에 정말 가난하고 낮은 모습으로 간절히 회개하고 또 죄를 멀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복을 누리는 삶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주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멀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간절한 마음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앞에 이익이 보이거나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과정이 보일 때에 우리가 혹여 좌로우로 치우치거나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방법들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무엇이건 사소한 잘못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면 죄 말씀을 듣고 그것이 죄악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죄사함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하여 은혜를 구할 때에도 회개할 때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한 장 함께 읽겠습니다.